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성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라 할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게 세상 구조인데 세상의 사람은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하죠. 하나님 백성과 마귀의 백성. 그런데 이처럼 이 하나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은 분명히 세상에 같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는 판이하게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걸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점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의 아닌 자의 다른 점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기준을 이제 뭘로 삼아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셨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느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준은 예수님이 분명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야만이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구나. 그러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다른 점은 뭘까?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것들로 뭐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머리 들고 없이 사셨습니다. 뭐 고난 받았습니다. 희생하고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다른 점은 모든 걸 다 통틀어 가지고 하나의 답으로 내려본다면은 자유함이다. 이렇게 그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유한 자로 자유함으로 살았다. 그게 예수님의 다른 점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유함, 자유롭게 살았다. 이 얘기는 뭐 예수님이 제멋대로 세상을 살아갔다 이런 뜻은 그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는 것, 이걸 가르켜 자유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현대인치고 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말입니다.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얽매인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세상에서 어떤 자유롭게 살아간다, 자유인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직장이나 어떤 가족에 매이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정체 없이 뭐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서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걸 가지고 야 저 사람 자유롭게 산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볼 때에도 뭐 자유인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 몇 명이 있는데 이 자유롭게 산다 이렇게 일컬어진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특징 그게 뭐냐면 대개 보면 머리가 길어요. 머리가 길어가지고, 치름치름 길러가지고, 뭐 뒤로 머리를 따거나, 아니면은 수염 안 깎죠. 수염도 막, 그, 더불어 길고. 그, 우리가 생각 단정함과는 좀 거리가 멀게, 그렇게 되게들 살아갑니다. 옷도 보통 사람과는 다르거든요. 항상 뭐, 한복만 입는다든가 아니면 누더기 옷을 막 그 입고 다닌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자유인 이렇게 불려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입는 거, 뭐 생활에 가는 거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걸 자유인이라 이렇게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인으로 이렇게 일컬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 모르겠지만 이회수라는 사람도 자유인이다 이렇게들 뭐 부르고 있고 또 류시화라고 하는 그 시인도 자유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불교 쪽에 가면은 뭐 전에 몇 년 전에 죽은 뭐 성철이란 그 승려도 자유인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중광 뭐 호가 중광이 승려 이름이 중광이죠. 걸레스미를 하는 말하는 사람 그 사람도 자유인이다. 대개도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옷도 막 제멋대로 입고 뭐 머리 뭐 수염 막 길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자유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 일부러 누더기 옷 입고 다니고 막 그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통으로 입고 먹고 그렇게 사셨던 것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뭐 세상을 내 맘대로 살아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는 바로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의 자유였다.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 자체가 전혀 어떤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었고 또 뭐 잘 돼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었고 뭐 내 가족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항상 여기에만 모든 마음을 두고 사셨던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권력에 아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또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뭐 근심 걱정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자유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자유라 그 말이죠. 자유하신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너희를 살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 자유로우신데 세상에 매인 것이 하나도 없으셨는데 우린 뭐냐면은 항상 어떤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이런 것들을 뇌 속에 가득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두고 자유롭게 산다 이렇게 말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하나 전면 이 짐을 떨쳐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거미줄 얽힌 파리처럼 세상에 얽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실체거든요. 이런 우리 자신을 두고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간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자유롭게 살기에 힘을 쓰라 그런 의도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자유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힘쓴다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을 때 조금씩 우리가 맛보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에게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에 대한 절망입니다. 이걸 우리가 거치지 아니하고는 주님께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에 얽혀있는 그런 나를 보면서 나의 믿음 없음과 무능함, 나의 악함 이걸 깊이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만 살아있는 그 예수님에 비해서 세상 온갖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초조함, 불안함 이걸 다 가득 안고 살아가는 나의 그 죄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이러한 우리의 악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주님께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야만이 예수님의 삶이 나의 어떤 생활을 통해서 흔적을 드러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유함이라는 거 조금씩 묻어나오게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다가 뭐 김치 냉장고가 아니고 몇 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갖다 기증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스럽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그 마음이 아니고 아예 내가 하는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아니하는 것, 이걸 가지고 자유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자유하신 예수님 보면서 자유롭지 못한 세상에 매여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서 동떨어진 그러한 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처럼 믿음 없는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자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자기의 죄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답게 사는 것이에요. 신자답다는 것은 착한 행동을 열심히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는 것, 성경 그렇게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그 예수님을 칭찬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지금 현대인은 예수님을 뭐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단지 뭐 세상 사람을 위해 자기 희생했다. 그 희생이라는 거 두 글자 때문에 야 성인이다. 그렇게 그냥 높여주고 있을 뿐이라 그 말이죠. 근데 정작 예수님은 죽으실 때에 미움을 받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미움받고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기준 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참으로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평가가 신자를 신자답게 하는 게 절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 몇 개 해가지고 주위 사람 나를 칭찬했다. 야, 내가 신자로 보여졌구나. 그러한 착각을 절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진짜 신자다움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신자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눈길은 자신에게 두라 이렇게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라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가운데에서 하나 교제하며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자기에게 눈길을 주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눈길을 자기에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길을 나에게 두지 않기 위해서 자유하신 예수를 보면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에 얽매인 자로 살아가구나, 나의 못난가 악할 보라는 것이죠. 내가 이처럼 악한 그러한 자인데 내가 나를 바라볼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 그걸 좀 발견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신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신자가 자기를 낮추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살아가는 그런 내가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자랑할 나에게 그 무엇도 없다는 것, 그걸 안다는 얘기죠. 그걸 아는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게 뭐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주인은 하나님일 뿐이다. 내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쓰시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는데 내게 자랑할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진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신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뭘 해놓고 나의 자랑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내 주인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의 결과라는 얘기죠. 그것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마귀의 일로 평가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착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악을 행했다는 것. 그게 하나님 평가예요. 근데 시인자는 다르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치 못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이 내용을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결국이 신자라고 하는 것, 이 말대로 하면은 죄 없는 완벽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 그래야 신자답다, 이러한 그 내용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자라 해가지고 세상의 삶에서 완벽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동뿐만이 아니고 그 생각이나 그 소원이나 그 마음 가운데에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어떤 특정한 죄의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래야 신자다, 이런 내용으로는 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뭐가 죄냐, 여기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의 죄는 선악과를 먹은 행동이 아니라겠습니다. 뭐가 그들의 죄냐면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건 그 속에 이미 자기에 대한 사랑이 있었단 얘기죠.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사랑, 이게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까지 돼보자, 이러한 쪽으로 나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사람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들의 악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뭐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치 아니하는 것이라는 이러한 말로도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준해가지고 죄를 보면은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것이다. 그게 지금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간다, 이러한 뜻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10절로 더 확실해져요. 10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 얘기는 앞에 지금 내용과 연관이 있다, 어떤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아까 말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두 종류로 분명히 구분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은 10절대로 하면은 의를 행치도 아니하고 또 뭘 안 한다? 형제를 사랑치도 않는다. 그게 바로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설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냐 마귀에 속했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의를 행치 아니한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고 마귀에 속한 모습이다,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이 이제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의를 행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마귀에 속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자꾸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은 앞서 말한 세상에서 의롭고 착한 했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자꾸 그런 쪽 생각을 몰아가 버립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뭔가 내게 있는 것을 내놓으면 형제를 막 도와주고, 우리가 뭐 어떤 사랑했던 감정을 가지고 막 저 사람 내가 좀 막 좋아해주고, 어떤 이런 쪽으로 일을 해버리기 때문에, 형제 사랑, 아이고, 이건 내가 못하는 거 어려운 거, 이런 쪽 생각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의를 행치 아니하고 더군다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귀 자녀라, 이렇게 지금 단정지어 말해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형제 사랑 의를 행하는 거, 이것을 요한이 어떤 의미로 말하느냐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나를 낮추고 형제를 높이는 게 형제 사랑입니다. 나를 낮추고 형제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한 형제 사랑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런 사랑은 예수님을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는 이러한 형제의 사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는 마음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마음이 높은 나 때문에, 교만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자동적으로 마음을 낮추게 되어 있어요. 신자가 마음을 낮춘다는 얘기는 주님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 내놓을 것 없는 못난 자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 고백 자체가 철저하게 낮아진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모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이었거든요. 자기를 낮추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낮추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낮추고 죽으신 것,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아는 신자라면 그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낮아져야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은 주님의 사랑, 은혜는 절대로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증거되지를 못해요. 하지만 신자가 십자가 앞에서 낮은 자리에 위치할 때 그 낮아진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마음껏 증거되게 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악함을 알면서 낮아진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뭐라 한다고요? 형제 사랑이라 이렇게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의가 부각되고 의가 증거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타나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의를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다른 점입니다. 이번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형제 사랑으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형제 사랑은 단지 신자의 덕목이 아닙니다. 그냥 덕목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형제 사랑으로 바꾸어서 말한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같은 거라고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형제 사랑이 없다면은 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안 보인 분을 내가 사랑한다, 뭘로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교회를 위해 뭘 하는 것, 이것과는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것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형제를 높이는 것이 형제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택한 자에게서만 보여줄 수 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14절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니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서 내가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결국 이것 때문에 형제의 사랑을 뭔가 행하는 것, 내가 뭘 퍼주고 도와주는 이걸로 이해하게 되면은 결국 형제의 사랑이라 행함을 행하면은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형제 사랑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형제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같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게 진짜 형제입니다. 뭐 돈 나누어 쓰고 하는 그건 둘째 문제고 같이 어울렸을 때에 내가 입고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보여주는 그런 관계. 그게 진짜 형제 관계다. 너는 나보다 뭐 돈이 많으니까 너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절대로 이건 형제관계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래가 생각 가지고 누구를 대한다면 그것은 그 형제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 마귀의 자녀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죄를 짓고 범죄와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주님 바라보면서 자신의 악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를 낮추시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고 서로 만나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속한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굳게 굳게 명심하시고 내가 형제를 대할 때 또 내가 주 앞에 나올 때 내 마음 어떤 마음인가 살피시면서 참 못난 날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 은혜와 사랑만을 여러분에서 굳게 지키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신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진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유함으로 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은매인 그런 나를 또 발견하면서 내가 얼마나 못난 자임을 알게 하시고 이래간 못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만 높이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못난 그런 나의 모습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내 속에 차고 넘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의 온 성도의 그 삶에서 이러한 형제 사랑이 증거됨으로써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